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4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또 아프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까지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쫓기는 삶은 힘듭니다. 광야로 또 도망을 가야 하고 한 번은 모압 지병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곳에 있지 말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로 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광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교회의 자기 곳,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야는 어떠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 도심지에 가 있었던 다윗을 억지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로 이동을 시켰겠습니까? 유대 광야에 제가 서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에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장관이었습니다. 눈에 앞뒤 보이는 모든 곳이 그냥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끌고 유대 광야 깊은 곳으로 쭉 계속해서 들어가더니 한 곳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민둥산만 나무는 단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위와 흙으로 되는 산들, 크고 높은 산들만 있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장관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 베두인 족속들이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그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풀들을 뜯어먹기는 뜯기는 그러한 모습 외에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 불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바람 소리는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바람 소리는 들려오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바람 소리 그 속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소리가 꼭 섞여서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반드시 광야에는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거대한 광야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꼭 그 속에서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반드시 광야에 던져 넣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광야에다가 들어서 턱 던져 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성도들은 광야와 연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여정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시키시고는 그리고는 홍해의 광야를 건너게 하시죠.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거쳐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40년간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앞전에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 이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외로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셨죠.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바울도 불러서 바로 일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간 홀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도시에 있다고 해서 광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도 돕는 것이 없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심지에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여기저기로 다 분산이 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어도 주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파수를 딱 하나로만 맞추시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호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로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그래서 주파수가 딱 하나로만 맞춰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죠.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는 입장인데 어떤 사람이 전가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악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쳐들어오지 않다가 언제 쳐들어오냐면은 곡식을 1년 동안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어들이면은 딱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말씀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쌓아놓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바라보면서 마음이 좋아서 거둬놓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때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하늘이 내려앉는 것과 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그릴라 땅을 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사울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왜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도 아닌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당시 그 국가의 왕입니다. 왕의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다윗 뒤에는 보면은 사울 왕이 언제나 그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에게로 달려가야죠. 다윗의 군사는 겨우 600명 정도고 사울 왕의 군사는 날고 기는 병사들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당장 급할 때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모습. 근데 사실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사울 왕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게 될 나라입니다. 자,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요청을 받은 다윗이 변화가 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장부터 그 전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그가 제사장이 있는 높 땅에 가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보고는 좋다고 하면서 그 칼을 내게 달라고 그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칼을 달라고 그러죠. 나 이전에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어떠했었습니까? 사울왕이 칼을 주려고 했을 때 그는 칼을 거절했었습니다. 갑옷도 거절을 했었죠. 투구도 거절을 하고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맨몸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작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던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골리앗의 칼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서 그 칼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도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서 미친 척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겨우 도망을 쳐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의 행동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겼던 것은 바로 블레셋 왕에게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었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서 도망을 쳐와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도를 좀 여쭈어보아야 되겠다,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그의 영성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것이죠.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바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쭈어봅니다.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실존적으로 처절하게 깨닫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곳이 바로 이 광야죠. 굴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굴에 숨어있다가 도망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척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다 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은 처절한 목소리입니다. 그냥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죠. 근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미드바입니다.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다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 광야는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냐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이 다바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서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이 정신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툭 던져 놓으시고는 그곳에서 연단을 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시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올리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던져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여기에서 그의 영성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왔죠. 다윗, 네가 가서 그 일날을 구해주어라 그럽니다. 다윗에게 네가 가서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웃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다윗을 찾고 있는 중에 어떻게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그일라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이 가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이 다윗의 6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는 저 왕은 아니니까 주군이라고 불렀던지 뭐 그렇게 불렀겠죠.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 도와주다가는 우리도 죽을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내 말 못 믿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기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힘도 있었고 그는 아주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때까지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다윗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자신의 사람들이 두려운데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랬죠.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백성들이 다윗을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의문들을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해 주었죠. 다윗이 내가 보스인데, 이 우두머리인데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듣고 한 번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금 여쭈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응답을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일라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랬죠. 이 사람은 그일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알렸다 그러면 외부 성읍일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일라 성읍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다윗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리고 군사를 갖춥니다.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선을 베풀어도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웃으면 속에서도 웃어야 돼요. 그 저를 보시면은 제가 표정이 제 관리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표정이 좀 이렇게 굳어 있으면 진짜 마음도 굳어 있는 것이고 웃으면은 진짜 웃는 거예요. 아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굳어 있어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속고 속이는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이곳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게 불리한가 불리하지 않는가, 이것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일라에 다윗이 내려와 있는 것을 사울이 알면은 우리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하들이 차마 손대지 못했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온 식구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왕이 이 사울 왕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일라 성 자체를 다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자진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신고했던 이유가 사울의 나라는 지금 건재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을 이미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사울 왕의 군사는 상비군은 3,000명이고 다윗의 상비군은 600명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장차 이 땅 위에 올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보는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를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무엇인가 확실하게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이것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다윗의 나라가 오지는 않았고 올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는 사울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이 의식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고발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고 더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더 살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육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물론 이 육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으로 예배하라. 즉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존재가 더 귀하다 그 말씀이죠. 이럴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내려와서 이 성읍 자체를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되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럽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성도. 근데 의외로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내려오리라 그랬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답을 다 안 해주시고 사울이 내려오겠다라는 그 말씀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내려오면은 사울이 내려오면은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 말씀을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질문을 던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한 말씀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사실은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합니다. 이 질문도 던져보시고 저 질문도 던져보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조금씩 조금씩 들려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다. 근데 분명히 그릴라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쫓기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나를 죽일 사람이 가까이에서 나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잠 잘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릴라 사람들도 배반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반해서 넘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로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나도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실 때 대충 역사를 하시고 대충 부한 넘기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실존적인 고백은요, 광야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게는 또 다른 도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던지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여기 숯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번에는 십 사람들이 또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쭉 보면은 항상 이 두 사람이 대립이 되죠. 사울왕과 그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왕성한 나라고 다윗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이고 다윗의 나라는 도래할 나라입니다. 근데 그릴라 사람들이나 십광야 사람들이나 그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고도 계속해서 사울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갓 선지자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600명의 군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소망을 그곳에만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잡히면 죽을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오로지 소망이 다윗의 왕국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로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성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나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결국 진정한 피난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릴라 사람들처럼 고맙습니다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머무니라. 이제 잡히기 일부 직전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다윗이 계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온 생애를 가지고 그의 실존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호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 주님만이 나의 오로지 피난처이십니다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